어느 시대나 자녀를 신앙으로 이끄는 일은 어렵지만은 지금만큼이나 힘겨운 때는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도 성경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최고의 위치에 두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교훈 속에서도 남다른 사랑과 인내를 가진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완악하고 어리석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심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못되면 회개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자신들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은혜를 잃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최근에 상고하고 있는 역대기에서조차 너무나 흔하게 보아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모습은 자신의 후손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게까지 비극을 가져오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범죄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에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늙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자식들에게 거친 어조는 아니지만은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상 2장 29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 14절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제사보다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해야 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5절 상반절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자식들은 자신의 신앙과 같이 교육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좀 더 중심으로 가서 신앙의 위대한 위인인 다윗 역시 압살롬과 아도니아 같은 준수한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평하는 걸 보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준수하게 멋지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보이지 않은 영혼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하다가 결국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본 주인공이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결국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가 원치 않은 몰래 가서 왕위로 옹입을 받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자녀 교육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당부와 이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어요. 가정에 있어 교육의 문제도 부모의 가르침의 권위는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과 모든 구원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교훈으로 들립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가 말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 싫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택함 받았으면서도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구원의 대상은 이방 사람과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키워준, 사랑해준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서 내게 주소서. 사실 그 재산이 자기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만 내세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의무도 권리처럼 같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들은 자식된 의무는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집에 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옆에 있다가 돌아오는 동생이 용서함을 보고 아버지께 표정하는 이 큰아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누가 보면 15장 19절 상반절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 의를 두 가지를 내세우죠. 그게 첫째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아버지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찌 보면 낳아서 여태껏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맙니다. 자신의 분깃을 다 챙겨나가는 둘째 아들을 말리지도 못하고 객지에 낳은 아들이 행여 돌아올까 속을 끓이며 기다리는 것만이 어찌 보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둘째가 자기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생각하고 속으로 고통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결코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알게 되지만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빈손 쥐고 이 땅에 태어난 각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지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주심에도 언제나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속이 상해도 그것을 참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면 져주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모습이 이런 심정일 것이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자식은 사실 부모를 떠나봐야 자식이 부모의 귀함을 알고 가정의 귀함을 압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 한번 떠나봐라. 세상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와봐야 아, 참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정신 차리지 못한 자식에게는 재물을 줘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며칠이 안 돼요. 그랬다고.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한 재물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절대로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 그랬는데 익숙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을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평상시 부모와 가족과 살 때는 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한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깊이 헤아린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나 쉽게 감행해버리는 것이 어설픈 우리 인생들이고 이 둘째 아들인 겁니다. 다음 단계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표현으로 이 아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또는 제어되지 않은 야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보니까 와일드 리빙, 야생으로 산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어머니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죠. 싫어도 그랬죠. 이건 뭡니까? 제어된 삶입니다. 가정의 규범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부부간에도 서로 제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풀려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게서 풀리면 비극이지만 아내도 남편에게서 풀리면 남편도 아내에게서 풀리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미약하고 작은 것이 제어되지 않아도 별로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어하지 않으면 무서운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것입니다. 불을 비유해 볼까요?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은 위험하면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물로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에 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어되지 못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체르노빌을 기억하고 있죠?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그게 사실 발전소이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뭡니까? 쓰고 남은 폐연료입니다. 이게 물속에 담궈놓지 않으면 방사능을 엄청나게 분출합니다. 그래서 닷은 폐연료 물속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관했다가 농도가 좀 떨어진 다음에 깊은 굴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물에 저장해둔 그게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제어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처음부터 제어봉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제어봉으로 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제어봉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비롯해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예수님을 따른 자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제어봉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허랑방탕하게 되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4절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 내가 얻었으면 크게 흉년 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것이 없으면 아파트가 많으면 뭐합니까? 빚값 번쩍하게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것도 없는데. 궁핍한 거죠. 이 둘째는 사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어디 19절 같죠? 사실이거든요. 사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 2절의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봐야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곁을, 아버지의 간섭을, 사랑을 떠나보는 경험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을 보십시오. 행여라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의 한계를 느끼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떠난 결과가 결코 행복함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작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의 16절입니다. 방탕은 세상에 종노릇밖에 없고 만족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결국 자신의 왕국을 꿈꾸며 나갔던 둘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15절 상반절에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붙여 산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허랑방탕이 무엇이냐고 그랬죠? 붙여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모습이죠? 종노릇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붙여 사는 거니까 종노릇 하는 거죠. 자신의 영광과 전기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타국의 종으로 만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독립선언을 하면 해서 나가면 세상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5절 하반절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아버지의 명령도 싫어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일 중에서도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계가 뭡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 그렇다고요. 여기에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깨닫긴 하지만 품꾼들조차도 배 터지도 배 두들기며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언제나 넘쳐나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 온갖 좋은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를 교훈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또 풍족한 때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서만큼 우리 자녀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어려서도 만족은 적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이보다는 조금 더 컸을 건데 왜 못 컸을까? 먹을 게 없어서. 저 또 두 살 되기 동생이 다 뺏어 먹고 형제들 많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크고 싶어도 못 크는 거죠. 요즘 뭐 덩치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좋은 시대지만은 정말 만족이 없는 건 뭐냐. 가정의 귀중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배운 것처럼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세상적으로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자신의 것을 챙겨서 다 탕진해버리고 한국의 알거지가 되어서 종노릇한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상하기까지 빠져버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집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아들도 모양으로만 내용의 뒤에 가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 사실에 있어서는 방탕하고 돌아온 둘째만큼도 못한 모습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불만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잖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가 즐기면 되지 왜 아버지에게 불만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지켜오고 있다. 꼭 같은 거지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이 첫째는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30절을 건다. 자기가 같이 있었어요?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줄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보지도 못한 일을 상상으로 정죄하는 무서운 율법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림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의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도로 맡기고 주어진 한계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나 삶이나 독립하려는 둘째 아들 같은 자녀가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째처럼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처럼 멸망의 자리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깨닫는다면 인생과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행여 교육에 힘겨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요 우리가 적게라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